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생명에 걸맞도록 말씀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삶도 복되게 하시고 또 그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인도하시려 이 자리로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셨던 그 메시지를 온전히 바르게 깨달아 아는 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부분이 고별 설교라는 건 아시겠죠? 마태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25장 지금 오늘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두절미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했던 설교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면 사복음서의 총망라요. 사복음서의 총망라는 요한복음 21장이 아니라 실제로는 마태복음 25장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누구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당신의 고별 설교에서 하셨을 거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설교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동일한 주제가 마태복음 25장에도 똑같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달란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달란트는 단지 우리가 받은 은사를 나누거나 사용하는 그런 수준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는 방법, 그 하나님 나라를 가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열 처녀와 같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단지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 준비한다는 것인데 그 준비한다는 것이 달란트를 선용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전부를,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인생, 제자 삼으신 그 인생 전부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이걸 바꿔 말하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밭에서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 전체의 소유를 팔아 그 보화를 사는 것. 투자활동이라고 했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바꾸어서 설명하면. 제가 한참 이야기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어제 동화 형제하고 밥 먹다가 동화 형제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올라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쉽게 잘 풀어 설명하는데 목사님 말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들 이야기하고 똑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가 가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안다는 전제를 가지고 중간 교각을 안 놓고 결론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주일 설교는 창세기를 하나씩 하면 그 절이나 몇 절 상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교각을 충분히 쌓는데 이 수요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던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점프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이해하시고 특별히 뭐 오늘에 끝날지 다음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은 좀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신약이나 이 복음서들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사실 이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려면 내용 전체가 기적에 깔려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저는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그 읽으신 부분에 대한 주회나 주석을 가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마태복음을 다시 할 때는 조금 더 풀어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해를 못하고 지나가면 엉뚱하게 자꾸 해석하시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려고 오늘 책상을 닦았어요. 전 사실 사람이 많이 올 줄 알고 뺀 게 아니라 필기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책상을 빼본 거예요. 한번 오전에 나오시는 분들은 집중도 훨씬 높으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잘 이해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철저하게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온 생명, 전 재산, 전 생명을 다 드리는 이 투자가, 이 투자를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사실 제자는 실패함이 없는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투자 앞에 다들 굉장히 갈등을 가지고 서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의 소유권을, 사용권을 하나님께로 이전한다. 이 그 강가에 서서 발을 디딜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는 걸 보면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다시 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다시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거죠. 야,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는 결국 이 투자에서 판가름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이제 나왔는데 달란트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이 비유에서 각 종에게 할애된 지면은요 25장 14절에서 30절인데 그죠? 17절에서 이 17절 중에서 셋째 종에게 할애한 절이 7절이나 돼요. 원래 성경에는 반복하거나 많은 내용을 할애하면 그게 중심인물이고 그게 핵심 주제가 되거든요. 성경은 사실 굉장히 명확한 것 같아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공은 사실 세 번째 종이에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셋째 종을 통해 타산지석을 삼기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셋째 종의 문제가 뭔가?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이유가 뭔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죠. 우리는 여기에서 어디에다 더 포커스를 맞춥니까? 그러면 악하고 게으르다 하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한테 많거든요. 우리는 일단 게으른 게 악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일에 살아가 밥이나 먹겠나? 이 논리 자체가 우리한테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를 왜 땅에 묻었는지 이유를 밝히는데 내용인즉 종이 단순히 게을러서 일하기가 싫고 편하게 지내려고 달란트를 묻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종의 문제는 훨씬 더 깊고 심각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가 지금 뭡니까? 악하다라고 예수님이 주인이 표현한 이유가 뭐죠?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거죠. 지금 24절에 말했잖아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잘못 알았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셋째 종이 그릇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악한 겁니다. 항상 사람들은 게으름에 초점을 맞추는데 여기 24절에 보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스클레토스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다 강팍하고 완강한 성격이다 무슨 말입니까? 투자는 적게 해놓고 거기에서 많은 소득을 얻어보려고 종들에게 채찍질하는 엄격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몇 가지 뭐 직장, 가정, 건강 이런 거 주놓고 나한테 11조 다 하라고 감사헌금 다 하고 주정헌금 다 하고 헌신은 헌신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드리라고 하네요. 정말 하나님 참 피곤하네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알고 말하는 게 아니죠. 아무 투자도 안 하고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야 너 교회 가서 뭐 해? 교회 가서 그럼 뭐 하나님 매일 뭐 그 돈이나 바치고 시간이나 드리고 그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치 꼭 이방 신들처럼 뭔가를 앗아가는 존재로 아니 교인들조차 그것 자체를 아까워하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착각을 할 때가 많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결국은 주인에 대한 불신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주인이 자기에게 베푼 사랑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일전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찬양했는데 나아가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당연한 것은 그대로 두고 더 주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시 삼아지는 현상이죠. 지금 제 말이 여기가 지금 분기점이 되거든요. 여기 종의 가장 큰 문제가 주인에 대한 오판이었다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뭐죠? 원망이나 분노는 항상 시야를 가리거든요. 주인에게 적게 받은 것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나아가 주인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오해로 내몰았다는 거죠. 한 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가치는 모른 채 상대적인 가치에만 집착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다섯 달란트고 왜 나는 한 달란트야?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한 달란트도 천문학적인 숫자라고요. 그런데 나보다 조금 더 많이 받은 사람. 그러니까 왜 에서가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야곱으로 이루어져야 돼? 라는 질문하고 마찬가지. 여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지금 셋째 종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바로 그 일이라는 거죠. 그 제가 저번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몇 가지를 저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적게 맡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표현을 제가 몇 번 했었어요. 교인이 적은 것도 좋고 교회가 작은 것도 좋고 심지어 가족이 적은 것도 좋고 왜냐하면 적게 맡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삶에 쏟아야 하는 에너지가 훨씬 줄어들잖아요. 근데 제 역량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맡게 되면 사실은 이 용량을 초과하거든요. 모든 일을 다 못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재능대로 처음 시작하시면서 재능대로 당신이 지으셨으니까 당신이 그 사람의 역량을 정하셨잖아요. 그 정하신 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누구와 같아야 될 필요도 없고 따라잡아야 될 이유도 없고 더 많은 것들을 취해야 될 이유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기와 Boisious Be Ambition 그러니까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말씀과 대치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것 물론 그것이 우리의 최선과 노력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항상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셔서 뽑고 뽑아서 주신 사람들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들은 절대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산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 셋째 종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불만, 이해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도 오해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우리의 사역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거든요. 헌신, 봉사, 가정 모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되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손집사님만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남편 만족하십니까? 아내 만족하십니까? 일단 두 가지는 안 되겠죠. 자녀 직장, 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가 많잖아요. 목사, 더 그렇네요. 물질, 지식, 건강. 맡겨주신 분이 지혜를 따라서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굉장히 우리 안에 애살이 많아요. 내가 조금 더 못 받으면 애달아하고 질투하고 시기하잖아요.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시야가 지금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왜 저들처럼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았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잘못된 이해가 그러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가는 것조차 실패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겸손하지 못한 인생이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어떠십니까? 만족하고 사십니까? 그 주일날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한번 전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선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적 있냐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 갑자기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이제 낮에 성경 설교 문치가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다 싶어서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제가 42살 때 집에 이렇게 부뚜막이 옛날에는 낮았잖아요. 방에서 기어 나오다가 그 밥을 끓이고 있는 밥솥에 머리가 빠졌어요, 얼굴이. 그래서 이제 화상을 입었거든요. 이제 화상을 입어놓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20살 때 결혼을 했고 저를 그때가 22살이었을 거니까 아이가 밥솥에 빠져가지고 이제 살이 녹아서 흘러내리니까 아이를 들쳐업고 포항에 계셨는데 포항 봉생병원인가 갔대요. 병원에 있는데 응급처치를 하는데 이제 응급처치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전혀 거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잘못 응급처치도 했고 또 화상의 정도도 너무 심해서 이걸 큰 병원으로 빨리 보냈으면 됐는데 이제 응급처치도 잘못된 상황에서 집으로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이제 집으로 왔더만 밤새 우니까 이제 피도 나고 살도 녹고 이래서 이제 그게 엉겨붙어가 엉망이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밤에 들어오셔 보니까 이제 살아있는 것 같지 않는 것 같아서 이제 큰 병으로 다시 데려왔대요. 데려왔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도 이제 자기네들이 손을 못 쓴다 해가지고 병원만 보니까 한 10곳 이상을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간중간에 부산의 침례병원에도 있었다가 보건병원에도 있었다가 여타의 많은 병원들이 수술을 전혀 할 수 없는 실력이 있어 당시에 1976년도였으니까 서울의 세브란스로 이제 다시 올라갔다. 그게 보니까 한 2, 3년 어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어머니, 오랜 시간 병원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남편도 곁에 없고 늘 아이는 곧 있으면 죽을 것 같고 하루 이틀 옆에서 그 아이를 돌보는 게 아니라 한 2, 3년 이게 넘어가니까 송도 앞바다에 몇 번이나 저를 업고 가서 이렇게 그냥 바다에 들어가서 죽고 싶었다고 몇 번을 갔는지 모른다고 그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막막한 순간도 그런 막막한 순간이 없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던데 우리 어머니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세브란스에서 기적적으로 수술을 이제 제가 제 다리에 살을 떼서 이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식을 하고 살고 뒤에 이제 뇌손상이 하도 심해가지고 피도 많이 흘려서 의사들이 그랬대요. 정상적으로 사고하거나 생활을 못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몇 번 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애를 쓰고 말씀을 잘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줘서 참 고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은 그 인생의 막막한 순간에 여러 번 서보셨죠? 그 막막한 순간에 설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이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어린 시절 여러 가지 사건이 저한테 있었겠지만 쭉 이렇게 지나오면서 주마등처럼 그 지나갔던 삶의 여정들이 저 안에 다시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꽤 오랫동안 할머니 집에 얹혀서 살았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이혼하시는 바람에 이 여러 가지 여타의 상황 가운데 삐뚤어지거나 잘못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교회 가운데서 항상 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한 번도 속을 썩인 일이 없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참 많이 하세요. 저는 제가 착하거나 선해서가 아니라 교회라는 울타리 가운데 있어서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일들이 이 저라는 사람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근데 돌아보면요, 불만으로 삼으려고 이야기를 한두 가지 꺼내기 시작하면 우리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다 감사로 매듭을 지었는데 불만적인 요소를 끄집어내려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환경 가운데 그 지혜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건 믿는다는 건 감사함으로 귀결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 당신의 선하신 섭리를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달란트, 그 분량만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잖아요. 하나님은 또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아까 이 종이 잘못 이해한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말씀만으로 자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모든 일을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로부터 일을 하는 것들을 기대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투자해서 많은 것을 남겨오기를 바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욕심 많은 자본주의 투자자가 아니시거든요. 셋째 종의 이 잘못된 오해가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교훈을 삼아야 하는 내용이 그를 통해 드러난다라고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를 했었어요. 무엇이죠? 우리는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는 데에만 너무 마음을 썼거든요. 죄를 짓지 않는 데에만 이 소극적인 종교의 성향 그것 자체에 위험성. 이것도 굉장한 건데, 그죠? 그 전에 우리 지금 죄 안 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사십니까? 이것도 굉장한 건데, 그것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1번 단계고,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주인의 기대가 있다는, 주인의 뜻이 있다는 거죠. 뭐죠? 적극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봉사함으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예복을 입으라는 거죠. 결국 제자도의 핵심은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잘못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주님께서 주신 영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인이 뜻하시는 대로 달란트를 선용해라는 겁니다. 제가 필기보다 더 중요한 한마디를 이 머릿속에 잘 기억하십시오.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얻게 하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미 주신 구원을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제자됨의 증거를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버리는 과감한 투자 행위를 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걸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너 나를 믿잖아, 믿는다라는 것이 기댄다. 어디까지 기대는 거? 이게 히브리어에 믿는다, 기댄다는 거. 몸이 완전히 땅에 떨어질 때까지 몸 전체를 다 맡기는 이걸 믿는다, 기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특권을 가만히 가지고 앉아있지 말고 제자도를 그 의무를 실행하라는 거죠. 이게 달란트 비유와 관련된 핵심 주제였죠. 이번 주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쭙니다. 달란트 비유를 들으시고 이 달란트 비유를 교회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선용하고 오셨습니까? 이제 이게 우리한테 관건인 거죠. 교회 밖에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서 하라고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를 지체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이 섬기고 봉사하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가 제자됨을 증명하라는 거죠. 거기에서 시작된 봉사와 섬김은 한 걸음도 밖으로 전진할 수 있겠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24장 25장에서 천국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24장에서 마지막 날에 인자가 구름 타고 오셔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인자가 임하는 날, 그날은 그 시와 그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여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열 처녀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따라서 그 나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 열 처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준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설명했잖아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초청을 받고 기다리는 자들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이 반복하시거든요. 달란트를 다 받았지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고 제자로서 초청을 받았지만 제자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려고 비유를 명확하게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지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그러니까 제자도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이게 구체화된 모습이 투자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투자 행위를 또 다른 예수님의 설교를 따라서 바꾸어 말하면 섬기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건 사실 이제 더 크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신약의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그 말씀이죠. 섬기는 자가 대접을 받는다, 섬김을 받는다, 이게 핵심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제자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바꿔 말하면 자기 종됨을 알고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로 일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삶이 제자인 거죠. 이 굉장히 여기에선 지금 이렇게 구체화시켰다가 조금 제가 약간 추상화시키는 건 이제까지 들어온 설명하고 똑같은 일단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쭉 그렇게 추상적으로 들으셨잖아요. 그게 지금 좀 더 구체화되면 이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불리는 31절부터 46절까지 마지막은요, 이젠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앞에서 열 처녀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 설명했다면, 달란트가 투자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투자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이미 제가 첫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가 비유가 쭉 연결되고 있다는 건지 이해가 가시죠? 마지막에 그러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다 읽어오셨을 테니까 섬기는 것, 그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작은 자를 위해 섬기는 사람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정하실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 본문 읽어보셨으면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그것 가운데 반드시 들어 있어야 할 것 하나를 지금 이 비유가 설명을 하는 거죠. 아니, 다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섬겨야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거 이야기하려고 예수님이 판에 박힌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 비유를 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위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부터 쭉 전개해온 말씀의 모든 최종 결론을 여기에서 지금 쏟아내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결론이거든요, 여기가. 제가 원래 이 부분은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밟아서 와서 설명을 탁 하면 굉장히 심플하겠다 싶었는데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말 그대로 그냥 정리를 합시다.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뭐죠?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모든 민족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심판하기 위해서 영광 중에 재림하신 주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유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전달하는 방법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농사, 농경문화였으니까 양, 염소 데리다가 밤에 어찌합니까? 양은 낮은 온도에서도 밖에 잘 수 있거든요. 우리에 들이지 않거든요. 밖에 재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우고 염소는 구분해서 우리에 들여야지만 안 얼어 죽거든요. 지금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한테 이 비유를 통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여기에서 지금 핵심이잖아요. 제가 좀 많이 뛰어넘어서 그럼 심판의 기준이 34절부터 36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한다.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죠. 이게 예의가 아니라 몰랐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제자입니다. 알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 이게 아주 아주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제가 저번에 한번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을 올렸더만 혜민 형제가 저한테 이제 전화 와가지고 바로 묻더라고. 지체인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수가 있어. 그럼 그게 지체가 아니잖아요 라고 묻더라. 굉장히 탁월한 대답 내가 질문이다. 당연히 안다. 자기가 자랑하지 말라는 거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알게 하신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자랑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지금 자기가 한 것조차 모른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들 지금 자꾸 그쪽으로 가는데, 천국 가는 기준을 34절 이하는 오른편, 그죠? 41절 이하에는 못 가는 왼편. 두 번에 걸쳐서 판결의 이유를 반복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죠. 상속하라,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기준과 조건이 뭐죠? 의를 행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선을 행해야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아니에요. 의를 행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교훈에 대해서 수차례 설명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5장 20절입니다. 이제 의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이 부분만 설명을 좀 잘 들으시면 정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에서 다 못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여기만 듣고 나면 설교 전체를, 예수님 설교 전체의 핵심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그럼 의가 뭐죠? 이게 관건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를 행해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의가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의를 설명하면서 의가 뭐라고 했죠? Righteousness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착한 일? 정직함? 선함? 아니에요. 관계예요. 아브라함이 뻔히 거짓말 다음에 할 줄 알고요. 13년 동안이나 자기를 찾지 않고 지가 낳은 아들에게 목매어 살 줄 알았던 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애초에 그를 부르시고 그가 당신을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의인이라 부른다 라고 하시잖아요. 관계예요. 이게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주제예요. 의는 그를 보고 그의 뜻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그럼 선이나 마찬가지나 선한 일을 당연히 그의 결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먼저 아는 거죠. 그래서 5장 48절에 21절 이하에요. 여섯 가지 완전한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이거 저번에 한번 설명을 다 드렸어요. 설교 들으신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거 10계명 할 때 제가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다 했어요. 한번. 그러면 다음에 마태복음에 들어갈 때 굉장히 제가 쉽겠다 싶어서 정리를 한번 다 해드렸거든요. 그 완전한 의를 설명하셔놓고 나서 48절에서 뭐라고 하시죠? 5장 4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이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이 지금 하나님 5장, 6장, 7장 산상설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희도 하나님의 완전하신과 같이 완전하라. 이게 핵심 단어였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설명했죠. 기억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똑같이 구약에 하신 말씀이 신약에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했죠? 창조주가 창조주로서 거룩하고 완전한 것처럼 피조물은 피조물인 피조물로서 완전하고 거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피조물은 또 피조물의 수준이 다 다르거든요. 초딩은 초딩으로서 완전하면 되고요. 중딩은 중딩으로서 완전하면 되고요. 장년은 장년으로서 완전하면 돼요. 근데 말씀을 자꾸 적용할 때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모르고 어디에서 지금 말씀의 기준을 찾고 있는 거죠. 창조주의 완전함으로 자꾸 막 끄집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7장 이제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그 의를 다시 설명을 하는데 7장 21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를 알리라 해놓고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게 행함의 핵심이죠. 그 첫 번째 설교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지금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 그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한 것이 의를 행한 것,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너희 의가 그들의 의보다 높지 뛰어나지 못하면 못 들어간다 했을 때 그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교회에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금식하는 이 모든 행동 자체를 바리새인보다 더 잘해야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의, 너희 의가 그들의 의보다 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의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그분께서 내게 허락하신 달란트, 그러니까 상황, 사람들, 처한 정황들, 그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잘 헤아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명령이 행위구원, 율법주의 이렇게 오해하실 이유가 없어요. 행위 구원은 행위로 구원하는 것인데 주님이 여기서 가르치시는군요. 실제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신랄하게 비판하셨잖아요. 행위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일을 하는 사람, 그럼 이제 뭔가를 전개가 한 게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럼 하나님 뜻이 뭐죠? 이제 이렇게 돼야 되죠. 제가 중간에 행위 구원이 아닌 거에 대해 쭉 적어서 계속 반박을 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야고보서는 굉장히 간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선행은 믿음을 가졌다는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선행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사실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선행, 이것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가 무엇인가? 여기만 말하면 이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 설교의 모든 부분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 35절 이하가 이제 정확하게 그걸 나타내는데, 지극히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나열을 하거든요. 그래놓고 그들을 돌본 게 나를 돌본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니까 주님이, 저는 주님 병드신 적, 주님이 못 먹고 헐벗은 적 본 적 없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네 형제 중 한 명에게 내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근데 여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의인들도 반문했지만 악인들도 반문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언제 안 했냐고 하잖아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리적이거나 성경적인 기본적인 지식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어리석은 자, 염소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했어요 양쪽이.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죠? 주님 앞에 오는 사람들은 언제 그랬냐고 묻는 거죠.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걸 할 때 계산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내가 하면서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상급을 받을 건가에 대해서 계산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지적이잖아요. 오늘 그러면 현대교회가 가르치는 이 수많은 상급론과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말씀에 의해서 분명히 제고돼야 돼요. 그러면 이건 돈 놓고 돈 먹기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왜 11조에 대한 문제도 제가 설명을 말라기하고 비유를 들면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차서 너희가 그렇게 조금밖에 나를 찾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너희의 창고를 가득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과 수천 년의 줄다리기 끝 헤어지는 마당에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개신교회 목사들은 11조를 하면 우리의 창고가 채워지지 않는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이 고통의 끝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멸망으로 몰고 가는 그 길목에 사신 말씀의 대사를 그렇게 인용하고 앉아 있는데, 우리 중심으로 복음의 모든 메시지를 다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죠. 내가 이걸 하면서 예수님께 인정받기를 계산하지 않는 거죠. 이게 왜 그런 거죠?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맡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인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종이잖아요. 종은 자기 소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단지 너한테 나눴는데 너 내한테 감사 안 했지? 너 그런 인간이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 자체를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수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게 생활이 됐다는 거죠. 혹시 매일 먹는 반찬 다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도 있겠네요. 매일 일상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메시지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 늘상 우리가 하고 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준비된 모습이라는 거죠. 주변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의 일상이어야 한다는 거죠. 매일의 삶에서 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나누는 것, 식사를 대접하고 돈을 나누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지만 잊어버리는 거죠. 기억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것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창세기 11장 설교를 처음에 먼저 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의도적으로 11장 설교를 앞쪽으로 가져와서 먼저 했어요. 창세기 11장에서 지금 이걸 기억하고요. 그럼 그게 뭐라고 했죠? 그게 바벨탑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 마지막에는 그 일들을 기억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는 실제로 이 75%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아예 그걸 또 부추기잖아요. 하면 밖에 나가서 일단 박수 다 쳐주고 주부 이름 싣고 이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기억하겠어요? 기억 못하겠어요? 정확하게 기억나죠.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거 강대상 내가 사 올렸는데 그것까지 다 기억하잖아요. 다 기억하시죠. 지금 기억하시는 거 많죠. 그럼 천국 못 간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게 내 거였거든요. 내 소유였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 것 자체는 그 내가 한 것이잖아요. 이건 나를 위해서 한 게, 이게 의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의에 대해서 개념이 좀 잡히십니까? 그러면 여기 하나가 더 플러스 되는데, 하나님의 의에는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 그걸 깨달은 것만으로 그쳐라, 이게 절대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주님이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한 걸음 더 진보하는 부분인데, 그럼 제가 질문을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사세요? 지극히 작은 자면 가난하고 병들고 장애를 가진 사람만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 중심인가 사람 중심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7장 22절 다시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아까 읽었잖아요. 제가 21절 22절을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자 1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2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3번 무슨 말이죠? 세 가지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뭐 의미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제 이유가 뭔가 아시겠습니까? 일의 중심을 두면 작은 자 사람에게 관심을 못 두거든요.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자체를 해서 업적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고 기억하는 일이 되게 하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없이 많은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해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단정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일을 하라는 거죠. 일이 많아지면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경시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일반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그 돕는 일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의 소모와 물질의 소모와 시간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업적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일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리의 친구가 되셨다. 세리의 친구가 되려면 뭐 해야 되죠? 밥 먹고 만나야죠. 무식한 어부들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일의 효율성을 버리고 효용성을 버리고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웃고, 그 예수님을 파티쟁이라고 하잖아요. 파티 플래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로선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결국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관심,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고. 사람들은 일과 업적에 중심을 두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두시고 우리 인생 하나 여기까지 완성해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또 수고하셔서 우리가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예복이고 그것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거창한 데서 의미를 찾는 게 달란트가 아니라는 거. 주님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거든요. 그게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에 봉착한 사람,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 난관으로 또다시 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을 쏟는 거. 관심을 쏟다가 좀 지치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하고, 이 사람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좀 돕고.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 남자 집사님들이 MT를 간 건 침묵 도모회를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누군가 한 명이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들을 배우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몰려있으므로 죄를 끊기 위해 애를 쓰고 조금이라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면 교회의 원래 행사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속되어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요. 사실 이 제가 생각할 때 다른 일이 훨씬, 전도잔치 이런 게 훨씬 더 커요. 차라리 교회 짓는 일이 훨씬 더 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은 뭐라 하시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굉장히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의 중심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사람에게 향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것이 달란트를 투자하는 것이고 양들이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걸 할 때 세상 끝나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모르는 그 일들이 쌓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판결이, 결판이 나겠죠.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 지금 25장에서 이렇게 계속 23장부터 이어온 설교가 24장, 25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잖아요. 원래 그러면 달란트를 선용하고, 아니 깨어서 준비하고 달란트를 선용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속돼요.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밖에 없죠. 근데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집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아직 신앙이 미숙하고 연약하고 전혀 복음에 이해가 없는, 하나님의 뜻에 이해가 없는 분들이 뒤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께서 특권과 기회를 주신 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장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사람도 조금 많아지고, 아 이제 겉으로 들어와서 봤을 때 아 이 교회가 다닐만 하구나, 그건 항상 사람들의 수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들어오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애달다 여기시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등을 부풀이고 그들이 우리를 밟고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리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 더 뭐 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천국 가고, 천국에 빈자리가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년들이 그날 지난주에 설교하고 수요일날 그 유치원에서 올라가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 다음주에 설교하면 조금 쉬워질 거야 이랬더니 안 믿더라고요. 그러면 천국에 빈자리 천지겠네요, 천국에 땅값 엄청 싸겠다 하면서 막 올라가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좀 더 훨씬 쉬워지지 않아요? 더 많은 것들을 안 해도 누가복음에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의 핵심이 굉장히 심플해요. 누가복음 10장 42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듣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주하면 사람을 섬기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쪼록 이제 25장 말씀을 다 잘들 정리하셨으니까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셨으니까 그 뜻을 이해한 정도에 따라 또 자기에게 맡기신 달란트의 분량대로 교회 가운데 먼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의 필요를 또 그들을 돕고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을 들이시고 당연히 받은 것으로 했으니까 우리 기억할 게 없잖아요. 잊어버리고 이걸 잘하셔야 돼. 잊어버리고 네. 한 번씩 모이셔가지고 내가 옛날에 뭐 이걸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천국 못 간다. 아니 말씀을 따르면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되거든요. 그게 시기를 불러일으키고 고린도 교회에 분쟁을 일으켜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훈련하셔야 돼요. 말씀 안에서의 반복은 생명을 낳고 세상 가운데 반복은 중독을 낳는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반복을 연습하시는가가 우리의 생을 단지 풍성하게 하느냐 수준에 그치게 하는 게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로 연결되거든요. 아무쪼록 말씀 안에서 반복의 훈련이 계속해서 반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사람들을 섬기려고 일들을 줄이고 분주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쓰는 시냇가 교회 교우들을 삼아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도 완성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들을 누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삼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